신약성경 368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1, 2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가 이제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믿음 안에 초청받은 것이 어떤 복인가? 이런 모든 것을 결론지어서 우리 지난주에도 확인했다시피 앞에 있는 12장 28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렇게 된 겁니다. 진동치 못할 나라, 이 없어질 세상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이제 유업으로 받을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 살아있는 동안에 신앙의 책임이 무엇이냐 할 때 이제 13장 형제 사랑이기를 계속해라. 손님 대접하고 갇힌 자를 돌아보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며 혼인을 귀히 여기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이런 구체적인 요구들이 이제 제시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결국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혹은 그 지식을 가지고 무슨 희롱하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영혼을 소송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영혼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각성된 생각과 목적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바꿔놓는 영육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목적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삶을 바꿔놓고 우리의 행동과 말하자면 표정과 삶의 전 영역에서의 우리의 태도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 중에 왜 형제 사랑이 우선적으로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혈육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는 초대교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그 수신자로 쓰여진 서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의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치 않았고 오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적, 사회적 정복자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 죄를 대속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중에 그것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된 기독교도들은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배교자인 셈이 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 지배하에 있었고 정치적 지배 속에 있는데 그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박해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가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 전통적인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도가 된 자들은 배교자로, 이단자로 또 사회적인 동족들 간의 그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형제들을 말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너희를 괴롭히는 이 형제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마라 이겁니다. 이것은 이미 로마서 9장 같은 데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생각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가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서신을 쓰면서 즉 이교도들,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서신을 쓰면서도 동족에 대한 간절한 그 마음, 자기 동족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싶은 그 형제로서의 책임을 실토한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뭘 원하느냐? 저주를 받아도 이 일만은 꼭 됐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내 형제, 내 혈육, 내 동족이 구원을 얻는 일이 구원을 얻는 일에 필요하다면 내가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도 좋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그런 의미에서 동족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형제는 그 동족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자기가 소속된 나라입니다. 그 형제라 하는 것이 우리는 혈육이요 그렇게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를 말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시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는 요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우리를 몸담게 한 그 시대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하는 자들입니다. 내 혈육, 내 형제, 내 이웃 말이죠. 내가 몸담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보낸 그 시대, 그 사회를 말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자된 책임을 아주 잘못 배운 셈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부분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것이 어떤 차원인지를 좀 잘못 가르친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의 대상을 정할 때, 훈련의 대상을 정할 때 상대방이 불신자라면 먼저 전도해야 옳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신앙의 훈련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성도와 불신자를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랑이나 위로나 무엇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편을 가르는데 성도와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누는 것을 성경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도끼리 나누는 무슨 관계는 물론 전우회 같은 것이 있죠. 같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동지라는 관계가 물론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같은 믿음의 동지들 사이는 우호적이고 불신자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신자가. 저들은 진리를 모르는 자, 아직 은혜를 입지 못한 자로 아주 불쌍하고 그래서 내가 빨리 내가 얻은 이 은혜와 구원과 진리에 동참시키려는 대상으로 생각이 되어야지 적이라고 치부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에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사이에 일종의 우열의 개념이 있고 믿은 자는 똑똑한 자, 잘난 자, 안 믿은 자는 그 완고한 자, 무지한 자, 나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은 성경적인 발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믿지 않는 자들, 더 크게 이 세상 자체에 대하여 신자된 책임을 이 적대적 개념에서가 아니라 신자된 올바른 자세와 원리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이 형제 사랑을 요구하는 성경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못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권세와 지위를 요구합니다. 사실 어떤 지위나 그 권력은 그 지위가 갖는 책임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고급한 어떤 지위를 주셨다면 성도된 지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지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면 거기에 그만한 권세가 동원되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 책임은 적대 세력을 협파하는 것보다는 불쌍한 대상을 우리가 얻은 은혜에 동참시키는 것에 있단 말입니다. 이 파괴하고 심판하는 세력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얻은 바 은혜와 내가 가진 바 복을 나누는 책임으로서 이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에 가보십시오. 구약성경 103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 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리고 라는 식으로 신자된 자의 어떤 본질이나 책임을 그 요구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편에 섰으면 너희야말로 그렇지 않은 자보다 달라야 되지 않느냐, 난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신자된 책임과 신자된 정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불쌍히 여기고 네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은 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져야 할 짐을 면해 보려고 동원한 적이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지금으로 얘기해서 12개 사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으로도 십자가를 피하려는 생각은 예수님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책임인 것입니다. 그 많은 기적은 뭐 때문에 이루었죠? 예수님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거나 그 책임을 짐을 약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쌍해서입니다. 우리가 불쌍해요. 상대방이 이 은혜를 베풀면 회심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그런 결과는 조건으로 붙질 않습니다. 불쌍한 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많은 이들의 병을 고치죠. 많은 이들을 그 고난에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불쌍해서 말이죠. 우리가 가지는 것도 이래야 옳다 이거죠. 성경은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서 신령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하여 더 고급한 신앙의 경지에 들어오고 싶거든 다른 거 하려고 들지 말고 생색내지 말고 뭐 해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멍에를 꺾고 내 식물을 줄인 자에게 나누고 빈민을 내 집에 드리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골육을 피하여 숨지 말아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때 무슨 기대와 무슨 목적으로 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시중에 나가면 말이죠. 뭐 한국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 잘못 가는 데일수록 이제 더 그런 법인데 이 광고 붙은 것. 이 뭐 플랜카드 붙은 것들 보면 기독교가 아주 오해되기 꼭 좋게 돼 있죠. 그렇죠? 병이 드셨습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사업에 실패하셨습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데가 아니라 그리고 신령해지고 거룩해지는 데가 아니라 현실에서 우리가 지기 싫은 모든 짐들을 해결해 주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것이 큰 이유였습니까? 시작을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생사화복을 쥐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내용이고 목적이라면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보상으로 삶의 책임을 경감받으리라고 기대를 하는 이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말이죠. 그 삶에 고단한 일이 생기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펄펄 뛰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러기십니까? 이러기십니까? 이러시깁니까? 승질을 내고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다른 사람들이 고급한 신앙을 갖지 못한 자들, 아니 신앙 자체가 없는 자들과 어떻게 다른가가 증명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짐을 안기시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지위가 높아지면, 권세가 많으면 더 큰 짐을 맡기기 위해서 그 지위와 그 권세를 주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급한 신앙을 주셨습니다. 그 고급한 신앙이 왜 고급하고 왜 필요한지를 우리와 세상에 알리시기 위하여 그것으로밖에는 해결할 수 없는 짐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잘 훈련받아서 유능한 의사가 되면 그러면 환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가 실력이 좋으면 병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유능한 의사가 되면 다른 데서 못 고치는 환자가 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 여러분 그 뭐 텔레비에 뭐 볼만한 프로가 별로 없는데 혹시 유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토요일하고 주일 저녁 9시 10분에 하는 ER이라는 캐치온에서 하는 프로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시카고에 있는 그 장소는 시카고가 분명한데 아마 시카고 대학 그 부속 의과대학의 응급실 얘기입니다. 그 시카고 대학인지 그건 제가 정확치 않지만 하여튼 그 어떤 병원의 응급실 얘기인데 별의별 환자가 다 오죠. 뭐 갱들이 총격전에서 총 맞은 사람이 들어오고 뭐 길 가다 차에 치인 환자가 들어오고 무슨 가로수 정비를 하다가 떨어지고 그래서 부러져서 들어오고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 철골 위에 떨어져갖고 이 뭡니까 철근이 가슴을 관통해서 들어오고 별의별 환자가 다 들어옵니다. 근데 얼마나 환자가 많고 급한지 모릅니다. 응급실이니까 막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 정신없이 그 일을 치료했는데 시간이 없어요. 뭐 1분 1초도 쉴 시간이 없게 바쁘게 노는데도 그중에 뭐가 있냐면 들어왔다 죽어나가면 억울하다고 소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의사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한 번씩 실수가 벌어지고 그 실수로 인해서 커다란 상처를 받고 또 그 사건에 말려서 그 법정에 들락거려야 됩니다. 환자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서 집에 오면 애들이랑 놀아줄 시간 없고 가정을 제대로 돌볼 시간이 없어서 부인들이 이혼을 소송하고 바람을 피우고 최고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사회에서 필요한 가장 필요한 일 중에 하나인 이 직업을 갖고 돈 벌고 잘 살자가 아니라 헌신적으로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삶이 그를 놔두질 않습니다. 대부분의 여기에 등장한 의사들은 헌신적이고 열심이고 유능함에도 불구하고 일 자체로 보상을 별로 못 받는 데다가 식구들이 놔두질 않습니다. 여기가 아주 볼만한 데입니다. 그 가문에서 이 자식이 유일하게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매달려 있는 겁니다. 형제와 부모까지도 매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치고 환장을 나요. 그가 어떻게 헌신적이고 얼마나 사회에 필요하냐를 가족들은 몰라줍니다. 가족들은 이 성공한 자식 하나 때문에 덕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공통되게 경험하듯이 구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열심인 것 보셨습니까? 어쩌다 어려운 경제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부분 구제 대상들은 무능합니다. 이 무능하신 분들의 공통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게으릅니다. 무능할 뿐 아니라 게으릅니다. 그래서 와서 구제금을 받아가라 그러면 안 와요. 찾아가서 줘야 돼요. 가서 문을 두드리면 자다 말고 일어나서 남 자는데 깨웠다고 성질내요. 그 사람들을 비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성질을 내면 자격이 없는 거라고요. 도와줄 자격이 없고 유능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도 네 형제 중에 마지입니다. 제 어머니 혼자 되셨고 저희 장모님도 혼자 살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굳이 뭐라고 얘기할 필요 없죠. 고달프다 이겁니다. 무슨 세상이 알아주는 유명한 목사면 뭐합니까? 악을 쓰고 싸운 게 1년에 기하며 다시는 보지 않을 것 같이 돌아선 적이 또 무릇 기하며 니까지 게 목사냐라는 욕을 먹은 것이 또 무릇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배운 게 있죠. 신자 된 자로서 아는 거 있죠. 악을 쓰고 한번 돌아서도 끝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대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모든 짐을 내가 져야 된다. 알죠. 그렇다고 한꺼번에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악을 쓰고 싸우고 돌아서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아는 게 신자된 차이죠. 다음엔 조금 더 잘하리라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직도 썩 훌륭하게 못합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러진 않는다 말입니다. 최소한 여러분이 신자 되어서 성실히 살고 남 잘 때 안 자고 남 놀 때 안 놀고 남 돈 쓸 때 안 쓰고 여기까지 왔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짓고 홀딱 털어먹고 자긴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지 마음대로 해놓은 다음에 와서 나눠 쓰자 그러는 사람 있죠. 성질나죠. 왜 이런 사람을 혈육으로 줬는지, 왜 이런 사람을 내 옆에 붙였는지 나눠 쓰십시오. 성경이 얘기하는 형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혈육에 대해서뿐 아니라 이웃과 사회와 시대와 나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에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 다음이 예레미야. 예레미야 7장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성도들의 삶을 뭐라고 요구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공의를 행하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고아와 과부는 힘없는 자들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힘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저들에게 잘해줘봤자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보상을 받는 일에만 투자하지 마라 이겁니다. 네가 나눠줄 수 있고 네가 도와줄 수 있는 것 외면하지 마라. 그것이 뭐와 구별되는 것이냐면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겁니다. 이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죄를 피해 흘리지 않고 또 뭐예요? 다른 신들을 쫓아가지 않는 이 일들이야말로 성전을 짓고 헌금을 내고 하는 것보다 또 본질적인 신앙행위다 이겁니다. 우리는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린 것으로 나머지 짐을 안 지겠다는 거죠. 기도하고 헌금한 것으로 대신 삶에서 죄하는 성도의 책임을 면하게 해달라 이거죠.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병인 것입니다. 교회는 컸고 교회가 하는 종교적 행사는 많은데 거기 소속된 성도들의 한 시민으로서 삶의 현장으로서 현장에서 한 이웃으로서의 책임은 없다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어떤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그 이웃들에게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유엔수가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달라 이거죠. 마태복음 5장 가보시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자기가 옳은 것을 증명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자.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의의가 뭔가를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바리새인의 의의와 방불한 의의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군자의 도입니다. 군자란 뭐냐 하면요.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일에 가장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군자란 이런 사람입니다.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일에 흠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것이 자신이 남다른 걸 증명하기 위해서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자의 도 중에 가장 그 대표적이고 그 뭐라 그럴까요?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군자가 남에게 모함을 받거나 오해를 받으면 모함하거나 오해한 사람을 뭐라 그러지 않고 꼭 뭐라 그러냐면 부덕한 소치입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죠. 내가 오해의 소지도 없앴어야 되고 모함을 받을 소지도 내가 없애지 못한 내 잘못입니다. 이게 가장 전 세계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큰 잘난 척이다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의 경험이나 신자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모습으로 바꾸면 이겁니다. 성도들끼리 싸우다가 끝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내가 잘못한 걸로 해.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실 거야. 그럼 상대방은 뭐가 됩니다? 상대방은 헤어나올 수 없이 묵사발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덕의 소치입니다. 덕이 없는 탓입니다. 그럼 상대방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를 모함하거나 오해한 사람은 완전 짐승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당신 나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 그러면 오해해서는 안 되는 수준으로는 쳐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덕한 소치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무슨 실력으로 이 정도 고급한 것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었겠소. 이거 안 해. 말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이게 바리새인에 의해, 이 왼수들이. 또 우리가 그런단 말이야. 어떤 의의를 가지느냐. 모두를 희생시켜서 난 너와 다르다로 간단 말이야.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상 보고 모두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지나가면 길 비켜라 이거죠. 내가 사는 인생은 내가 주를 높이기 위하여 너희들 다 내 편 들어라 이거죠. 낙구종물에 손 담그지 말게 하라 이거예요. 어제였나요? 모래시계를 잠깐 보니까. 이게 왜 내가 자꾸 보는지 아세요? 우리 마누라 때문에 봐요. 우리 마누라고 우리 딸은 혜린이한테 뿅 간 거예요. 맞아. 멋있어. 나는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거예요. 어제 이제 최민수를 만났어요. 그 술을 따라서 술잔을 테이블 위로 이렇게 싹. 그 장면 기억? 보면 뭐해요? 눈이 있으면 뭐하며 귀가 있으면 손끝을 이렇게 술잔을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는 뿅 간 거예요. 멋있어. 이건 멋있지 않아요. 여자는 말이죠. 거기 나오는 조민수 같아야 됩니다. 박상원 마누라로 나오는 여자. 고기를 썰고 떡을 썰어야 되는 이거 이쁜 옷 입고 술잔 싹 밀려면 얼마나 옆에 많은 사람이 희생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 왼수 때문에 이거 하나를 위해서 누가 옷 빨고 데리고 응? 밥 해주고 시장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 이게 기독교인의 책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인 하나가 멋을 부리고 나오게 해서 모든 사람으로 뒤에서 뒤치다꺼리하게 만드는 것. 이게 나쁜 사람이에요, 이거는. 뭘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세우기 위해서 뒤에서 국 끓이고 밥하라 말이에요. 국수 삶으라고 와서. 설거지하고. 이게 최고의 신앙 행위예요.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앞치마 두르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돌아다니면서 빗질하게 만들어서 누군가를 살리시는데 우리를 쓰는 것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란 말이에요. 짠! 하고 나다. 형제들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하려고 그러죠. 무대에 서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이쪽 43절에 와보세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누구하고 싸우는 거냐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세상과 싸우는 게 이 원수들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들을 원수를 갚는 것으로 신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의 투쟁을 하죠. 저들을 죄에서 꺼내는 거죠. 그러나 그걸 심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들을 죄와 불의와 무지에서 꺼내기 위해 우리가 빛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들을 우리가 얻은 은혜와 구원에 동참시키기 위해 들어가는 거죠. 저들은 우리가 왜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자기들과 다르게 사는 데 대해서 저들은 우리한테 지랄을 떨죠. 왼수예요. 왼수를 사랑하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예수 믿으면 뭐 구름 태워서 관광시켜주는 줄 아셨어요? 아니요. 우리야말로 언제나 자기가 몸담은 그 시대와 사회 앞에서 가장 앞장서서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사랑하고 있는 것 나누고 더 열심히 살아서 더 많은 사람의 은혜, 저 유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로 사는 것. 그게 성도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게 성도 사랑입니다. 우린 시대와 환경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짐 속에 넣는가? 이런 환경 속에 넣는가? 우린 화내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그냥 이렇게 마약에 취해 있다가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다 왔습니다. 이러길 바라는 겁니까? 그것을 신앙이라고 기대했다면 잘못 짚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인생을 책임 있는 신자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구원에 동참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위하여 있지 않고 없어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참된 성도의 삶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순종과 충성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